오늘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첫 시간부터 제가 저 드렸던 유인물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없어요? 지금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페이지는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아마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도 계속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단톡에다가 그 교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 55페이지까지는 이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수정을 안 하고 그 뒷부분만 고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모아 놓지 않으셨더라도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쭉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 근거들을 우리 양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인 성경, 성경이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에 비춰볼 때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경이 사람들이 궁리하고 연구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것들, 그리고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그 권위와 성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책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논증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뭘 해왔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상태로 살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에 대한 마무리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선물을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있는 그대로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선물을 잘 알지 못한다면 남들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으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생활해 보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것만이 사실이구나. 이것과 다른 것들은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정말 그러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들과 지식과,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할 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몇개좀 찾을 텐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가끔 욕탕, 그죠? 목욕탕 이렇게 사우나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갈 때 한쪽 발을 이렇게 처음에 딱 담글 때 굉장히 뜨겁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좀 들어앉아 있으면 그걸 모르는데 항상 그때마다 예외 없이 저희 누나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들하고 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저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발을 이렇게 딱 담글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우리 누나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다시 떠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죠?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것도 영원한 시간 동안. 앞으로 영원한 기간, 영원한 동안.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 좀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비치신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굴복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든 그 의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마치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자외선이 우리에게 비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아주 모순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암송 시간에 암송했던 그죠.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뭐든 같이 잔인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죽음의 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잔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보다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는 무덤보다 잔인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토록 강렬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에서 그것이 질투로 바뀔 때는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험정역에는 무덤은 그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서울을 개역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옥, 무덤, 음부. 이렇게 애매하면 음부로 번역을 하고 뚜렷하면 무덤으로 번역을 하고 또 뚜렷하면 지옥으로 번역을 이렇게. 근데 똑같은 단어에다 다 서울이 서울. 신약으로 그리스로 오면 하데스 이렇게 바뀌는데 서울이 서울.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을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가, 지옥이라고 번역하시면 맞는가? 저는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분의 질투는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고도 그분의 질투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무덤보다 잔인한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그 상황 상태에서 죽음을 이기는, 그죠? 사망보다 더 강한 그러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인도 혹시 인도 가보신 분들 있나요? 대만 가보신 분들. 대만은 조금 있네요, 그래도. 대만 가보면 그 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하죠, 템플.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종교 종합 세트에 거기가. 불교, 도교, 저 성당까지. 뭐, 다 있어요, 전부 다. 힌두교 사원까지.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제갈공명, 관우, 그 다음에 노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바퀴 삥 돌고 나오는 거 가서 그냥,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고등교육을 받고 현대교육을 받았다 하지만은 무지와 미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갖고 대학 교수인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무지와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여행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유럽이죠, 유럽. 그죠?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서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을 테고, 먼저. 로마, 그죠? 그 다음에, 체코의 프라하, 이런 데, 그죠? 우리가 유럽,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유럽, 서구 유럽, 선진이란 말을 항상 붙이죠. 선진, 그죠? 선진지 견학, 그러잖아요. 그 유럽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바바리안들입니다, 바바리안들. 하는 일이 뭐냐면, 눈 뜨면 칼 들고 나가가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나머지 식량은 노략해오고.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킹, 배 끌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배들 노략해가지고, 사람은 죽이고, 이런 거 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 소확할 때까지는 기다려. 몸이 근질근질하지만. 소확대가 딱 되면,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매 이런 거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구 유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테레비에 사극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나옵니까? 그죠? 옷도 막 비단으로 된 옷이 있고, 그죠? 로맨틱한 것도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못 살았어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더더더 못 살고.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2년을 리더십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군사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사를 쭉 봤는데, 역사책에,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워온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나라한 것들. 일본, 그 외군들이 임진왜란 때 몰려와가지고, 정말 조선의 그 식량들을 거둬들여서 그것 가지고 조선을 정복하고 명나라까지 진격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군량미는 고사하고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진짜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진짜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수가 없어요, 추워가지고. 옷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위에 옷다 벗고 속에 있는 거 하나만 입어도 조선시대 때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추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들어오니까. 서구 유럽 문명이라 그러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온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선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질병이면 질병, 사업이면 사업,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생명, 이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이 잔잔한 호수 같기를 원하죠. 풍파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늘 잔잔한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늘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무료하면 저기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고. 늘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걱정도 없고. 그러나 그 삶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참으로 기쁨, 참으로 그 빛의 기쁨, 이 생명을 누리는 이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늘 호숫가와 같이 잔잔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감기 받아라. 감기도 던지시고. 직장에서의 어떤 그 위기, 사업에서의 어떤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느냐 하면 하나님과 치열하고 간절하고 절박할 교제할 수 있는 동기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해도 뭐 사실 고난이 필요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던져 주십니다. 그때 그런 순간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해져 가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 교제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귀찮은 것들, 정말 고통들, 고난들, 모순들, 슬픔들, 다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이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숙제들을 많이 내주시는 겁니다. 큰 숙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15시간 동안 논정해 온 대로 그분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뒤를 좋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흙고생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그분께서 생명을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시편 16편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5분 남았네. 시편 16편 시편 16편에 보면 제가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장이 나오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향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우리 주 예수,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는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 고통이 우리 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딱 끼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뒤로 딱 돌아서 계신 것 같을 때.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희생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희생헌물. 그 희생헌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것들. 그게 뭐죠? 피였죠. 피.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분께 가져갈 유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화해 선물입니다. 화해 선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이 느껴진다면 언제라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우리가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이 정말 계속해서 성숙해가면 좀 뻔뻔스러워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이 허물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물, 우리의 영원한 대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무한반복할 수 있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화해 허물인 것입니다. 화해 허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안심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런 곳에 보면, 우리 속에 죄로부터 이 자유함이, 풀려남이 우리 속에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들은 다음번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거나 아니면 주의 만찬을 하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 8가지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라고 그러지, 리얼리티. 머릿속에서가 아니고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게 어디 뭐저 지식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제삶 속에서 제가 누려 생활해 보고 정리한 것들이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정량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네 번째는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가 우리 속에 시작됐다는 것, 다섯 번째는 몸을 섬기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것들을 사랑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곱 번째는 새로운 의. 하나의 주님, 한 주님, 새로운 의. 자기 자신의 의, 사람들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의 의, 하나의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그 기본이 우리 속에 마련된 것. 여덟 번째는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이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신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신데,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우리가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도자십니다. 두 번째는 도리. 우리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마땅히 가야 할그 길로 가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그 마땅한 도리,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인도자라는, 이렇게 큰 틀에서 여덟 가지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교과하고, 교재하고. 그래서 원래 오늘 이것들을 조금 하고 시간이 남으면 Q&A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 한 2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딱 하나만, 지금까지 한 15시간 한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딱한 분만. 특별히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물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아버지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며 우리 삶 속에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